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믿음으로 살아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여러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 잡수시는 장면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그때가 오늘 14절 보시면 그때예라는 말씀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마태의 집에서 세리나 죄인들과 더불어 음식을 잡수셨을 때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금식일 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래 민족 전체가 금식하는 날은 사실 없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실 때쯤 해가지고는 속죄일에도 금식하고 부림절이라고 있어요. 부림절. 부림절이라는 거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만이 모든 유대인 을 다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통해서 건져내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 부림절, 그리고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무너진 날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그날을 전통적으로 이제 거의 민족적인 뭐 그런 금식일처럼 지키는 전통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민족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금식일 외에도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세리와 또 어떤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나는 1회에 두 번 금식하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전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시 유대인들은 금식이 아주 훌륭한 경건 생활의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금식에 별로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런 의례적인 금식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는데 먼저 하나는 혼인집 신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5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보통 혼인 잔치는 유대인들은 7일 동안 했어요. 그 7일 동안 할 때는 금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은 마치 혼인집 신랑이 와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시는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전통 속에서 하나님을 신랑으로 비유할 때가 들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호와의 종이 신랑인 것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이사야서나 혹은 호세아서 같은데 자주 나와요.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신랑으로 비유하셨는데요. 세례요한도 예수님을 혼인집 신랑으로 비유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3장 28절에 당신이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세례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공이고 그분은 혼인집 신랑이라면 자기는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그 혼인집 신랑의 들러리가 바로 자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게 요한은 이 요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한 방식이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이 금식에 대해서 질문할 때 예수님은 너희 스승 요한도 나를 혼인집 신랑으로 비유한 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는 혼인집 신랑인데 혼인집 신랑은 혼인잔치 할 때는 금식 안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주 더 귀한 분, 더 그러니까 이 금식 규례를 뛰어넘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실 때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이 생배 조각이고 어떤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는 새 포도주와 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서 부르치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고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두 가지 비유가 있는데 사실 포도주를 가죽부대에 넣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거의 경험이 없어서 생소한 것이기도 하지만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것은 옛날에는 바느질 할 때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또 뭐 헤어지면 다 버리니까 바느질을 안 해서 이거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신축성이 다른 거예요. 생배조각과 낡은 옷은 이게 수축 정도가 다른 거죠. 그리고 낡은 가죽부대는 이게 어느 정도 충분히 팽창이 되었는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서 발효가 돼가지고 가스가 더 차면 이 낡은 가죽부대가 그거를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낡은 가죽부대는 새 포도주를 넣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으면 가죽이 다 경화가 돼가지고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인의 금식 전통이라는 것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부대와 같다. 유대인의 전통,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의 전통에 매이지 않는 새로운 메시아, 혼인집 신랑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리나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하시는 것은 결코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뭔가 낡은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새로운 사역을 하시는 아주 급진적인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뭔가 이게 전통으로 재단할 수 없는, 그래서 오히려 그 전통을 뛰어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한 관리의 죽은 딸, 살리시는 이야기고 또 그 중간에 들어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이적인데 두 가지 표적인데 이게 마치 샌드위치 구조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관리의 딸 그리고 또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다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 그래서 이게 죽은 딸 그리고 12회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 이런 사람들과 접촉하면 접촉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한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레위기나 민수기 읽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접촉되면 부정해져요. 다 죽.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짐승이 죽었을 때 그 짐승에 접촉해도 부정해지는데요. 시체에 접촉되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에 접촉되는 사람은 사실상 1회 동안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 관리는 뭔가 믿음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딸이 방금 죽었어요. 죽었으니 시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체에 손을 넣는다. 이 시체를 만진다. 그러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어요. 12년이나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는데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하혈하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15장을 보면 여성이 어떤 형태로 하혈을 하든지 하혈하는 것은 다 부정한 여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하혈하는 부정한 여인에게 접촉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방금 죽은 딸이나 12회 앓는 여인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부정해서 사실상 이 시체와 접촉하거나 혹은 이 혈루증을 낳은 여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엄청난 것이요. 예수님이 부정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시고 부정함을 고치시고 오히려 죽은 아이여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부정하다. 이것은 사실상 구약의 전통이고 유대인의 전통이고 옛 법칙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게 낡은 옷에는 어울리지 않는 생배 조각이고 예수님이 낡은 가죽 부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새 포도주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는요, 이게 믿음이에요. 딸이 방금 죽었는데 이 관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거 이 관리가 예수님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혈루증 앓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20절과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회 동안이나 거둣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12회 혈루증 앓던 이 여인도요 아주 예수님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뒤로 살짝 와가지고 예수님의 거둣가를 만졌어요. 이 여인은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부정함을 드러내면 이 여인은 돌맞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사실상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요 칭찬하십니다. 예수님 한 관리가 내 딸이 방금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예수님이 죽은 사람 만져달라는데 따라가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이 여인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지만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관리는 믿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시면 23절과 2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피리 부는 자와 떠드는 무리는요 이미 초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사를 치렀어요. 시신을 매장하고, 그러니까 매장이라는 것이 우리처럼 흙에 묻는 것은 아니고, 이제 무슨 이렇게, 그냥 동굴 같은데 이렇게 시신을 육탈하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흙 속에 바로 묻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런데, 여튼 당일에 다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3일장 하는데 사실 3일장은 일제 잔재고 보통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5일장, 7일장 뭐 또 양반들이나 권세 있는 사람은 더 오래도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3일 만에 소식 부고하고 오고 이게 불가능했거든요. 3일장 하는 거는 일본 그 일제 식민 통치 기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이게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허례허식 없애라. 뭐 이래가지고 3일장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하튼 이게 문화와 민족마다 다른데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매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거죠. 피리 부는 자들. 피리는요, 사람 죽었다고 부는 악기. 이게 기본적인 악기, 그 시대 문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예수님이 초상치료를 하고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셔가지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항상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비웃어요. 교회에서도 늘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을 비웃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는 사람은요, 자기 생각, 자기 계산, 자기 한계 속에서 항상 일하는 거거든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자기 경험, 자기 계산 속에서 일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음 없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을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역사를 보지 못해요. 자기 계산, 자기 한계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어떤 우리 계산,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발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도 딸이 죽었어요. 이 관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혈루증,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접촉하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부정하게 만드는 병이었는데요. 내가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니까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세요. 죽음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부정하게 하는 혈루증보다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는 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믿음으로 그 생명의 능력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